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2절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3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인간의 타락,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복습은 다 못하겠고 그저 제목이라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제1장 그럼 여러분들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제1장 뭐죠? 제1장은 성경이죠, 성경. 제1장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2장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다 작정하셔서 역사와 시간 가운데 실행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제4장은 창조. 창조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제5장은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제6장 인간의 타락, 죄, 형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간혹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잊으셔도 제목만큼은 좀 기억하면 아 우리가 뭘 공부했다 하는 것을 아는데 이 제목조차 다 까먹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서도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인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인간의 최초의 타락사건, 이 선악과 사건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에덴 동산 안에는 인간의 육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나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이 바로 참된 생명의 동산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어떤 나무도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생명의 동산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하면 뭐 그것 하나로 족한데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도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 우선 이처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 두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영적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선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것하고 선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 그 다음에 인간의 영적 생명, 이 영생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영적 생명을 누리는 이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나무지요? 선악과 나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봤던 바대로 이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이 선악과 나무를, 이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생의 나무로 상징되는 인간의 영적 생명은 선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라는 이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생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영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순종 여부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면 영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인간이 그러면 처음에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생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계속해서 영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 가변적 상태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영생이 이 선악과에 대한 금령계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선악이 무엇인가? 선악은 인간의 행위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은 행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선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악을 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안다라는 것은 인간이 참되게 살아가는 원리를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은 행해야 되고 무엇은 행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선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해야 돼. 그래서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은 행해야 되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않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보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 선악이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계속해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악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선악과 금령을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명령권자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명령을 하시고 사람은 그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선악과 금령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본분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영적 생명을 누리는 조건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불순종에 뒤따르는 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결국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인 것이지요. 죽음으로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통과하지 못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왜 하필 사단이 뱀을 유혹의 도구로 사용했는가? 그 이유를 암시하는 표현이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3장 1절에 여러분들 그 암시하는 표현이 뭔가요? 뱀이 가장 강교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대개 강교하다는 말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요. 좀 약삭빠르고 좀 나쁜 대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아, 그 사람 참 강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의 뜻 중에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뱀하면 뭐 사악하고 징그러운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3장 1절의 상황은 타락 전의 상황이란 말이죠. 타락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뱀은 절대로 사악하거나 악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죠. 그 심히 좋았다는 말은 선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타락하기 전에 뱀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처럼 그렇게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그런 존재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뱀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 적어도 뱀이 인간에게 접근하면 인간이 거부하지 못하는 그 어떤 그 매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특성을 알고 뱀을 도구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이 부정적인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안 될 것은 잘 알아요. 안 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질문하지요? 이거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 사실 좀 하고 싶다는 이야기지요. 이미 벌써 질문을 할 때 이 아이가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를 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아이들한테 정말 그렇냐?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정말 그래? 너 정말 거기에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개 재고하거나 의심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고하는 이런 여지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냐? 라고 이 부정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가장 옳고 바르고 선한 하나님의 명령을 믿기로 인간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영생은 무엇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 여부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결국 아담이 지금 접근해 오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결국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되어지는 그런 질문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이런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광범위한 축복, 네가 임의로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광범위한 축복은 그냥 잊어버리게 하고 딱 한 가지 하지 못하게 하신 것, 그것만 유독 부각시켜서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대해서만 호기심을 가득 품게 만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그래요. 하지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만 늘 좀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것도 좀 하고 싶은데 왜 그 하나님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신 광범위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늘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매우 인색한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절대로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아주 옹색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금하실 때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단 하나 금하신 것인데 그게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 사는 삶, 그것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이런 무한한 자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심어줌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것 봐라. 왜 하나님께서는 다 먹도록 했는데 왜 하나는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자기가 아는 대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도 덧붙였는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왜 하나님은 이것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참 인색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처럼 저버리게 하고 난 다음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고 난 이후에 뱀은 뭐라고 말하는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2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직선적 거짓말이죠. 너무 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방 탄로날 수밖에 없는 의심할 만한 그런 거짓말이지요. 이것을 잘 알았던 뱀이 거짓을 간파할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될까 염려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거짓에 거짓을 더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사실은 그 감정도 없는데 C라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B라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당신, 그 B라는 당신에게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A와 B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 때 어떤 말을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 말은 A한테 하지 말라고, 만약에 A한테 했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 사실이 A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다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그렇게 한 경험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담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으면 뻔하게 거짓심이 탄로날까 싶어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걸 먹지 말라 한 것이니까 너 그거 아예 하나님께 물으랑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너는 꼭두가시처럼 살 필요가 없고 이제 네 스스로 네 운명을 개척하고 네 생애를 개척하는 그런 지혜와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 자율적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네가 뭐 신경 쓰고 뭐 이거는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다. 너는 참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뱀은 이처럼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선대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고 인색하고 편협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하는 것 그냥 두 눈 뜨고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파괴하고 교묘하게 인간의 허영심과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충동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순종해서 사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지 않게 만들고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내용이 인간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와닿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국 죽는데 이게 사망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바라보니까 사망의 길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일처럼 보인 것입니다. 선전은 아마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의심이 불신앙으로 발전되자 사망의 길이 영생의 길처럼 보였고 이에 하와가 의지를 발동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참 잘못한 거지요. 왜 잘못했는가? 아담과 하와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파라다이스, 천국 아닙니까? 완벽한 삶의 조건이 구비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지금도 죄는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지금도 인간의 지성을 어둡게 하고 상상력을 부추기고 마음의 정욕을 자극해서 결국은 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지를 그때 발동을 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먼저 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정욕을 그냥 놓아두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기 때문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뱀의 말대로 이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눈이 밝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 선한 일에 이 눈이 열린 것이 아니고 수치스럽고 악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들이 눈이 열린 다음에 뭘 확인했어요? 벌거벗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이 말을 보면 옷을 벗고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벗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이 내가 벗고 있었구나 그래서 벗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은 이전부터도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타락 이후에 벌거벗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의식한 것이 뭡니까? 뭘 지금 의식한 거예요? 그것은 벌거벗은 몸에 대한 특별한 의식, 다시 말해서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전에는 수치스럽지 않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왜 이전에는 수치스럽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왜 그러면 타락한 다음에는 벌거벗은 몸을 두 눈 뜨고 그냥 볼 수 없는 왜 이런 수치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발동했는가? 인간의 모습이 부끄럽게 변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이전에는 윤리의식이 낮았는데 그래서 벌거벗어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다가 윤리의식이 좀 높아져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인간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리의식은 오히려 더 타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변한 것은 뭡니까? 인간의 모습이 변한 것도 아니고 뭐가 변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들은 내적 성결, 마음의 성결을 잃어버렸고 이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성적 욕망과 추악한 감정들이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 인간의 벌거벗은 몸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렸나요? 아랫도리를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의 성격이 특징이 특별히 이 성적 타락이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인간의 정서의 타락의 극치가 뭡니까? 성적 타락이지요. 성적 타락의 극치는 호모섹스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성결하고 아름다운 성품은 다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초로 범한 죄가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기쁘게 허용되어진 것으로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최초 범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죄가 비록 부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 죄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짓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쁘게 허용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요. 허용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가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물리적으로 인간이 죄를 짓는 일을 예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을 그냥 두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더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최초 타락 사건도 하나님께서 섭리 사역을 중단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철회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거두어 들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허용되는 때는 어느 때인가? 인간의 죄에 하나님이 협동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리고 죄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의지와 우리 결심이 강했기 때문에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놓으시면 죄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임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시작부터 죄의 과정과 죄의 결과까지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었던 죄의 결말도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그 죄의 결말을 맺으시는가? 우리의 죄에 대한 의도와 우리의 악한 성질과 관계없이 결국 나중에는 이 죄도 방향 전환을 해서 결국 선을 이루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허용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사변적인 논리이긴 하지만 타락이 없었으면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정말 깊이 있는가, 얼마나 그 죄성이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궁극적으로 결국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죄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와가 죄를 범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죄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 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신지 운전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죄는 하나님의 섭리 범위 밖에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또 죄를 만들었다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니까 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성질이다 그랬습니다. 죄는 실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보이는 어떤 실체를 가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역하는 성질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6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본래 의,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신 그 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인간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기능이, 기관들이 모두 다 더럽혀지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전적 부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의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걸 가리켜 칭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교통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 어디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뵙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통을 누리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면 인간을 찾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참된 영적인 교통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숲속으로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부패와 타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임을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임 물으시는 엄중하게 꾸짖으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이에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딨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자 뭐라고 대답했지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본문을 잘 보십시오. 왜 두려워했지요? 벌거벗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아담이 두려워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추악한 욕망과 수치감 때문에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로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실상 그 있는 그대로는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드는 것이에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완전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고 배를 탔는데 그 배 중에도 제일 밑창에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그를 믿고 순종하며 살 때는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기쁨 속에 살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하나님을 거스려서 범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가 두려워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조그만 죄도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본질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선하고 거룩한 성품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그 마음과 영혼이 악해지고 더러워짐으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러잖아요.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이미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부터 이미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육신에 거하던 영혼이 떠나게 되면 인간의 육신은 싸늘한 시체로 변하고 맙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가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찌하든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생명이라는 이 믿음의 관계가 파괴된 것, 이것이 영적 죽음의 본질입니다. 죄라는 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 영적인 죽음의 또한 특징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저 사람이 죽어있다 하는 그 특징이 뭐냐? 영혼과 육체의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 정, 의가 완전히 더럽혀진 것입니다. 거룩하고 참되고 위롭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그 고귀한 성품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남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한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성품의 잔재가 그 잔은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본질상은 다 일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전적인 부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다라는 이 전적인 부패라는 말은 정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범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정의라고 하는 이 범위가 부패했다는 이야기지 정도가 다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도 때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이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인간이 어떻게 되고 말지요? 영생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조금의 염려나 근심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울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아이들이 재롱을 부를 때 허허 웃기도 하지만 속에는 벌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험악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뭐 잠시 시간을 내가지고 한 2박 3일 어디 놀러 갈 때 우리가 웃고 떠들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또 죄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타락 사건, 왜 인간이 타라고 말하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한 죄의 오염과 죄의 책임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뱀을 도구로 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영생의 나라에서 끊어지는 이 안타까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의 나라로 저희들을 이끌어 들이시기 위함이요, 어둠의 백성인 자들을 빛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통치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유지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안식의 삶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평안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참 평안이요, 다른 그 무엇으로는 이 평안을 이룰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진정한 평안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 험악하고 패한 세대를 따라 춤추고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구속받은 신자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되 때로 실족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나 같은 자라도 다시 돌아가면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리라는 이런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또다시 돌아가서 죄사함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